춘천시 의향당 근처에서 작업을 하던 배 세척이 가라앉으면서 경찰과 춘천시 공무원 등 8명이 물살에 휩쓸려 내려갔습니다. 2명은 구조됐지만 1명은 숨진 채 발견됐고 5명은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부지방에 비가 많이 오면서 한강 본류 기준으로 2011년 이후 9년 만에 홍수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아침에 올림픽 대로둥이 통제돼 길이 막혔고 통제가 풀리지 않은 구간 때문에 퇴근길 정체도 이어졌습니다. 어제 오후 한탄강 강둑이 무너져 전마을이 된 강원도 철원군 이길리 마을의 처참한 모습을 취재진이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집과 가재도구는 진흙탕이 됐고 농작물은 쓸데밭이 됐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10년 동안 의사 수를 4천 명까지 늘리기로 한 데 반발해서 전국 대형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전공의들이 내일 하루 동안 진료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엄중히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만드는 부처의 고위공직자 3명 가운데 1명은 집을 2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조사를 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김헌동 본부장이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서 다주택 고위공직자의 현황과 문제점을 이야기합니다. 레바논 베이루트에서의 대규모 폭발은 창고 문을 용접하다가 대량의 인화성 물질 질산 암모늄에 불이 붙은 게 원인이란 분석입니다. 사망자는 135명, 부상자는 약 5천 명으로 늘었습니다.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안타까운 사고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춘천시 의암댐에서 경찰정과 민간보트 그리고 행정선까지 모두 세척이 뒤집혔습니다. 떠내려가는 인공수초섬을 붙잡으려다가 사고가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 한 명이 숨졌고 5명이 실종돼서 현장에서 수색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송우영 기자입니다.
보트가 물살에 떠내려갑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쯤 춘천시 의암댐 근처에서 뒤집힌 보트 세척 가운데 하나입니다. 같은 시각 근처의 상점 CCTV에는 커다란 인공수초섬과 다른 보트로 추정되는 물체가 떠내려가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사고 직후 구조작업을 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수질 관리를 위해 만들던 인공수초섬이 장맛비에 떠내려가려 하자 이를 막으려다 사고가 난 겁니다. 춘천시 공무원과 경찰 등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수초섬이 다리에 걸려 있습니다. 실종자들은 떠내려오는 저 인공수초섬을 막으려다가 사고를 당했는데요. 이후 물살에 휩쓸려서 하류 쪽으로 떠내려간 걸로 추정됩니다. 사고가 난 곳은 의암댐에서 500m 정도 위쪽에 있는 북한강입니다. 떠내려가는 수초섬을 따라가던 경찰 순찰보트와 춘천시 환경감시선 등 세척이 댐 보호를 위해 설치된 안전선에 차례로 걸려 뒤집힌 걸로 추정됩니다. 춘천시 공무원 등 8명이 물에 빠졌는데 2명은 구조됐고 1명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900여 명을 투입해 실종된 5명을 찾고 있습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바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현장 지휘본부가 설치된 춘천시 경강대교에 조승현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조 기자, 지금 수색작업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장 지휘본부가 꾸려진 이곳은 강원도 춘천과 경기도 가평의 경계지점인데요. 조금 전에 해가 졌고 빠른 속도로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 시간에도 수색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가 지기 전엔 인력 900여 명과 보트 21대를 포함한 장비 100여 대, 그리고 헬기 7대가 투입됐는데요. 날이 저물면서 헬기는 지금 착륙해 있는 상태입니다. 사고 발생 장소 근처인 의암댐에서부터 남이섬까지는 강원도가, 또 남이섬부터 청평댐까지는 경기도가 나눠서 수색을 맡고 있습니다. 주로 강변에서 인력과 장비가 실종자나 유류품, 그리고 배의 잔해 등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후에 실종자 것으로 보이는 구명조끼가 한 벌 발견됐다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네, 수색 작업이 날이 어두워지면서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수색 여건은 지금 어떻습니까?
네, 며칠째 이어진 집중호우로 이 상류댐들이 모두 수문을 열고 물을 하류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북한강은 지금 수위가 높고 물살도 무척 빠릅니다. 앞서 구조된 사람 2명 가운데 이 생존자가 1명 있는데요. 의암댐 수문을 통해서 하류로 떠내려왔는데 스티로폼 같은 부유물을 붙잡고 버텼다고 합니다. 이 저체온 증세를 보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비교적 건강은 양호한 상태라고 소방당국은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구조자 한 명은 이보다도 더 하류인 남이섬 선착장 부근에서 발견됐는데요. 안타깝지만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물이 탁한 것도 걱정스럽습니다. 잘 보이지가 않아서 오늘 수중 수색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강에 수색 보트를 띄웠지만 이 그마저도 물살이 약한 강변 쪽에 머물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이 수색 당국은 2차 사고의 위험이 있다면서 잠시 뒤인 밤 9시에 오늘 수색은 마치기로 했습니다.
예, 밤 9시에 수색을 마친다는 얘기군요. 현장의 지휘본부는 언제 마련됐습니까?
네, 소방당국이 여기에 현장 지휘본부를 꾸린 게 낮 1시쯤입니다. 그리고 실종자 가족들도 비슷한 시간에 이미 이곳 현장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수색 과정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오늘 야간 수색이 9시 이후로는 어렵다는 소방당국의 설명을 듣고는 오열한 가족도 있었습니다. 이 춘천시는 실종자 가족들이 귀가하지 않고 이곳 현장에 남을 것에 대비해서 현장에 임시 거처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1대1로 전담 경찰관을 지정해서 필요한 경우에 심리 상담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9시에 수색 작업을 마무리한다고 하니까요. 9시 전에 조승현 기자를 다시 한번 연결해서 그때까지의 상황을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조승현 기자였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는 의암댐이 방류를 할 정도로 수위가 높고 물살도 셌습니다. 현장 상황이 좋지가 않았던 겁니다. 특히 거센 물살을 버티기엔 배들도 너무 작았습니다. 유요한 기자입니다.
물에 빠졌던 8명 가운데 한 명은 13km를 떠내려 간 뒤 가까스로 구조됐습니다. 숨진 채 발견된 다른 한 명은 사고 지점에서 20km를 더 떠내려 간 뒤 발견됐습니다. 당시 의암댐은 숨은 14개 중 9개를 10여 미터 높이로 열고 초당 1만 톤의 물을 하류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물살이 빨랐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작업에 들어간 건 춘천시청 측의 요청 때문이었습니다.
수초성 조성해놓은 게 삼천동에 있었는데 그게 이제 떠내려가니까 환경과에서 요청이 들어온 거죠. 수초성 떠내려가니까 유실돼가지고 그거 살리려고 그러니까.
인공수초섬은 춘천시가 호수를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 지난 5월에 만들었습니다. 시 예산 18억 3천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폭우가 며칠째 쏟아지면서 인공수초섬은 춘천시 삼천동에서 의암댐까지 약 6km를 떠내려왔습니다. 이 수초섬을 잡아두려고 배들이 출동했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뒤집힌 배들은 모두 승선 인원이 10명이 채 안 되는 작은 크기였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과 과실 여부를 따지기 위해 춘천시 관계자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JTBC 유유환입니다.
네, 조금 전에 현장을 연결했었는데요. 구조를 기다리는 실종자 가족들도 지금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수위도 높고 또 물살도 빠른데 꼭 작업을 해야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수색 현장에선 실종자 가족들이 애타는 마음으로 가족을 기다렸습니다. 가족들은 비가 많이 내리고 물도 불어난 상황에서 꼭 작업을 나가야 했느냐며 울먹였습니다. 경찰에서 출동 지시를 내릴 때 유속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말에는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위험한 날씨에 목숨 걸고 현장을 간다고 할 때 윗선에서 지시 없이 저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배를 띄우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더딘 수색 속도에 애타는 마음은 커져만 갑니다. 배에서 처음 탈출한 직원 A씨는 당시 급박한 상황을 뚜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다급히 탈출하다 보니 다른 배가 뒤집히는 순간을 제대로 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되게 탈출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일단은 장면을 못 봐가지고 와서 일단은 신고를 해야 된다는 생각만 해가지고 일단 신고를 한 겁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현장을 방문한 정세균 총리에게 현장에서 어떻게 이런 위험한 지휘가 내려졌는지 조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밤사이에 한꺼번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먼저 한강 물줄기를 따라서 헬기에서 담은 피해 현장을 백민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림픽대로가 텅 비었습니다. 도로가 강물처럼 변했습니다. 자동차가 물길 사이를 아슬아슬 롤러코스터를 타듯 지나갑니다. 주차장은 모내기를 한 논처럼 됐습니다. 럭비장은 거대한 거울이 됐습니다. 잠수교는 사라지고 물은 반포대교 턱 밑까지 찼습니다. 반짝이던 새빛 둥둥섬도 빛을 잃은 채 물에 잠겼습니다. 오늘만큼은 순환구조대도 별 방법이 없습니다. 11개 한강공원이 모두 통제됐고 편의점도 문을 닫았습니다. 구경하는 사람은 있어도 운동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길을 거슬러 올라갈수록 강물은 짙고 거칠어집니다. 꼭대기까지 찬 저수지 물을 조금씩 빼내고 급하게 만든 두부로 잠시 숨을 돌릴 뿐입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지금부터는 피해 지역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철원입니다. 엿새간 75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한탄강에 뚝이 터지면서 물바다가 된 철원 이길리 마을을 취재진이 찾아갔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불어난 물에 하천 둑이 터지고 넘쳐오른 강물이 논두렁을 집어삼킵니다. 마을 한복판에 한탄강 물이 밀려들어온 겁니다. 주민의 도움을 받아 마을을 둘러봤습니다. 집 이곳저곳을 둘러보지만 나오는 건 한숨뿐입니다. 온통 진흙탕 투성입니다. 침구류 옷가지는 물론 가전제품도 쓸 수 없게 됐습니다.
네, 저는 이길리의 한 주택 앞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제 어깨 높이까지 물이 찼었던 곳인데요. 여기 와보시면 빨래 건조대부터 장독대까지 집안의 집기들이 모두 넘어져 있고요. 이 농사를 위한 모종들, 그다음 농기구들도 이렇게 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품질이 좋기로 유명한 철원 오대쌀. 한창 자라던 벼이삭은 죄다 쓰러졌습니다. 비닐하우스 안 농작물도 흙탕물에 뒤집혀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농작물은 포기했었지만 뭐 마음이 아프죠. 일단 농사라고 짓고 있는 거니까.
이번엔 둑이 무너진 현장으로 가봤습니다.
이길리 마을 침수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한탄강 둑에 나와 있습니다. 이 길은 원래 자전거 길로 활용되고 있는 도로라고 하는데요. 이 아래쪽을 보시면 아스팔트 덩어리들이 떨어져 있고요. 이 둑이 무너져 내리면서 범람한 한탄강 물이 마을 쪽으로 흘러 넘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둑 근처에 쓰러진 전봇대, 망가진 하수도가 당시 상황을 짐작케 합니다.
애가 저기 저 어디서 수원 사는데 지금 오고 있대요. 그러니까 못 지우게 하는데 이거 하나씩 끌어내는데 혼자서 못 끌어내.
지난 1996년과 99년에도 물에 잠겼던 이길리 마을. 미처 예상치 못한 20년 만에 물폭탄에 주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철원의 4개 마을 주민 300여 명은 대피소로 급하게 몸을 피했습니다. 지금 대피소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오선민 기자, 지금 대피소가 어디에 마련됐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철원 오덕초등학교 2층 체육관입니다. 조금 전 리포트로 전해드렸던 이길리 주민들의 대피소입니다. 현재 31가구 53명이 이곳 대피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잠시 이곳 대피소를 보여드리면 체육관 입구에 식수와 간단한 간식이 마련돼 있고요. 저녁 식사는 대한적십자사 철원지사에서 제공됐습니다. 현재 주민들은 지금 보시는 노란색 텐트, 재난구호 쉘터에서 비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철원의 피해 지역도 취재를 했죠. 상황이 어떻습니까? 직접 돌아보니까.
네, 철원 지역엔 엿새 전부터 오늘 오전까지 약 755mm의 비가 퍼부었습니다. 어제는 하천 두까지 무너지며 철원군 생창리, 이길리, 정연리, 동망리 등 4개 마을은 완전히 물에 잠겼는데요. 오늘 저희 취재진이 찾아본 4개 마을의 상황은 그야말로 폐허 그 자체였습니다. 한창 벼가 익어야 할 논은 쑥대밭이 됐고 출하를 앞둔 옥수수 등 농작물은 성한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때 성인 키를 훌쩍 넘기는 2m까지 물에 잠겼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기준으로 집을 잃은 철원 지역 이재민은 45명, 집단 대피는 316명인데요. 현재 199명이 남았고 침수 피해 접수는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대피소에 있는데요. 앞서 보도해드렸던 이길리 마을의 주민분과 혹시 현장에서 잠깐 대화를 나눠볼 수가 있습니까?
네, 이길리 마을은 지난 1996년과 99년에도 100여 가구가 물에 잠기고 170억 원의 피해가 났던 곳입니다. 20년 만에 아무런 예고 없이 찾아온 물난리에 주민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입니다. 이길리 이장님을 잠시 만나 뵙겠습니다.
예.
네, 이장님 어제 오후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인재보다 천재가 참 무섭다는 걸 몸소 실천한 날이었었고요. 그 어제 오후 약 3시부터 물이 유입되기 시작했는데 그 이전에 이미 주민은 다 대피시켰고 그 먼 달치에서 그 마을에 물이 들어오는 걸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은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보시다시피 안정적인 물이 다 빠져서 안전적이 됐고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복구를 시작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그 저희가 이제 세 번이나 물난리를 겪어서 일단 특별 재난구역으로 선정이 돼서 차후에 이주를 하는 방안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내일까지 이 지역에 최대 80mm의 비가 더 올 예정이라서요. 아직 안심하기엔 이른 상황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선민 기자였습니다. 철원 이길리 마을을 취재하던 저희 취재진은 군용 포탄통까지 발견했습니다. 취재진의 신고를 받은 군은 어떻게 마을까지 흘러가게 된 건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한 마을 주민이 취재진에게 옥수수밭에서 처음 보는 포탄을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마을 주민의 차를 타고 해당 장소로 이동해봤습니다.
네, 이곳은 마을 주민들이 평소에도 수십 차례 지나다니는 길입니다. 그런데 제 왼쪽을 보시면요. 이렇게 길 한가운데 장갑차용 포탄이 발견됐습니다.
근데 저기에 뭐 6.25 때 거는 아이 껴고 저게 왜 저기 와 있는지는 난 이해가 안 가네. 물에 유실되는 폭탄이지 않을까 싶어요.
포탄통에 적힌 정보에 따르면 우리 군이 적의 전차나 장갑차를 파괴할 때 사용하는 106mm 무반동총 포탄으로 추정됩니다. 만약 외부 충격 등으로 포탄이 터진다면 끔찍한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취재진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포탄통의 위치를 곧바로 군부대에 신고했습니다. 군은 폭발물 처리반을 보내 해당 지역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육군 관계자는 통화내는 포탄이 들어있지 않다면서 자세한 사안은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마을에선 지뢰 두 발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민들은 언제 어디서 폭발물이 터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안고 복구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이번엔 서울입니다. 한강에는 9년 만에 홍수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밤사이에 내린 비에 더해서 위쪽의 댐들이 수문을 열면서 수위가 높아진 겁니다. 지금 한강 둔치 곳곳이 물바다가 됐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서울 시내 처음으로 홍수주의보가 내려진 강남 세곡동의 대곡구입니다. 제가 서 있는 산책로는 아침까지만 해도 이렇게 물에 잠겨 있었는데요. 자전거 도로의 아스팔트는 깨져 있고 세로된 울타리도 강한 물살을 이기지 못한 채 넘어져 있습니다.
밤새 내린 비로 대곡교의 수위는 오전 6시쯤 홍수주의보 수위인 5m에 육박했습니다. 2시간 후엔 6m를 넘었습니다.
이 나무들 거의 가운데 수준으로 물이 쓴 것 같거든. 굉장히 높았어요, 수위가. 그래서 아침에 지나갈 때 좀 겁나더라고.
인근 하천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가로등은 물에 잠겼고 산책로는 흙탕물로 끊겼습니다. 서울시는 대곡교가 있는 탄천과 양재천이 합쳐지는 지역을 비롯한 인근 하천 전 구간을 폐쇄했습니다. 한강 둔치의 나무들은 모두 잠겼습니다. 더위를 막아주던 천막도 지붕만 무리로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엔 서울 한강대교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집중호우로 소양강댐과 팔당댐 같은 한강 상류댐들의 방류량이 늘면서 수위가 높아진 겁니다. 한강 본류에 홍수주의보가 내려진 것은 2011년 7월 말 이후 9년 만입니다. 앞으로 비가 계속되면 한강 수위는 한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한강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등 주요 도로의 많은 구간이 통제됐습니다. 서울은 하루 종일 말 그대로 교통지옥이 됐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한강물이 도로까지 흘러넘쳤습니다. 경찰이 진입로를 통제합니다. 우회 도로에는 끝없는 차량 행렬이 이어집니다. 아예 차도 위를 걷는 사람들도 보입니다. 폭우로 물이 차면서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일부 구간과 내부순환로, 동부간선도로 등 서울 주요 도로 곳곳이 통제됐습니다. 새벽부터 시작된 교통체증은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한강대교 북단입니다. 제 뒤로는 이렇게 강변북로가 텅텅 빈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시각이 오후 2시쯤입니다. 출퇴근 시간이 아니지만 다리 위는 우회 차량들이 몰리면서 이렇게 하루 종일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이 많이 차니까 내려가야 되는 데를 못 내려가고 이렇게 지금 돌아야 되니까 원래대로 갔으면 한 30분이면 가야 될 거리예요. 지금 가는 게.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1시간 넘게 걸릴 것 같아요.
주요 도로가 막히고 그 차들이 일반 도로로 우회하면서 정체 구간은 확산됐습니다. 도로 위는 순식간에 주차장이 됐습니다.
상암동 JTBC로 돌아가고 있는 차 안입니다. 올림픽대로를 이용할 수 없어 일반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데 길이 너무나 밀리고 있어 초록불로 바뀌었는데도 앞으로 나아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퇴근길 교통 혼잡에 대비해 경찰 1,100여 명을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시민들에게 퇴근길엔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했습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올림픽대로의 모습입니다. 서울 동작대교 위에서 반포대교 쪽을 향해서 잡고 있는 영상입니다. 올림픽대로가 텅 비어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곳곳이 침수되면서 반포대교부터 카메라 뒤편의 가양대교까지 양방향이 모두 통제가 된 상태입니다. 방향을 조금 돌리면 바로 옆에 있는 한강공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조금 어둡긴 한데요. 곳곳이 물에 잠겨 있습니다. 어두워서 잘 안 보이지만 지금 누런 흙탕물로 잠겨있는 상황입니다. 저 멀리 물 위에 떠있는 것이 바로 새빛둥둥섬입니다. 반포대교 아래에 있는데요. 그 옆을 보시면 반포대교 아래에 잠수교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물에 잠겨서 잠수교의 형체는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난 2일 오후 5시쯤부터 지금 99시간째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후 8시 기준으로 잠수교의 수위는 11.3m입니다. 6.2m부터 차량이 통제되니까 지금 잠수교의 수위가 상당히 높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팔당댐에서 많은 물을 방류하면서 잠수교의 수위도 지금 좀처럼 낮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서울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는 서울 동서로 있는 서울 시내에서 가장 복잡한 길입니다. 오늘 이 도로가 막히면서 퇴근길은 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 조소희 기자를 연결해서 이 시각 도로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조 기자, 지금 조 기자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인가요?
네, 저는 지금 여의도 원효대교 입구에 나와 있습니다. 서울 시내에서 가장 통행량이 많은 두 도로,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두 도로 일부 구간이 침수되면서 오늘 서울 시내 퇴근길은 주차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조금 전인 8시를 지나서야 겨우 이렇게 도로가 해소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서울을 남북으로 가려는 동부간선도로도 막혀 있습니다. 강변북로는 지금 일부 구간 통제가 풀렸습니까?
네, 오늘 낮 동안 서울을 동서, 남북으로 있는 도로가 모두 막혀 있었습니다. 강변북로는 지금 일부 구간 통제가 해제된 상태인데요. 그럼에도 마포대교 서에서 동쪽까지 0.9km인데 걸리는 시간은 52분. 사실상 도로 위에 멈춰 있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네, 도로가 이렇게 막히면서 오늘 시민들이 대중교통에 몰렸을 것 같은데요.
네, 1시간 전 여의도역 5번 출구 모습입니다. 퇴근길 직장인들이 지하철역으로 몰리면서 10m 넘게 길게 줄을 선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다시 도로 상황을 얘기를 해보죠. 도로는 그럼 언제쯤 풀리는 겁니까?
네, 지금 네, 경찰이 오늘 오후 5시부터 퇴근길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교통경찰 1,100여 명을 투입했습니다. 그러나 정체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우선 비가 그쳐 물이 빠져도 도로에 흙이 묻어 흙더미를 치우는 등 보수작업이 필요합니다. 내일 출근길도 막힐 수 있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조소희 기자였습니다.
네, 이번엔 경기 지역 상황입니다. 어제 임진강의 수위가 계속 높아지자 연천군과 파주시가 주민들을 대피시켰죠. 주민들은 어젯밤에 대피소에서 밤을 지새우다시피 보냈습니다. 또 오늘 아침 파주에서는 버스가 물에 잠겨서 타 있던 사람들이 갇혔다가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의 한 마을입니다. 집안으로 들어가는 계단까지 물이 차올랐고요. 마당에는 가재도구가 둥둥 떠다니고 있습니다. 집 앞에선 고추를 키웠는데 밭이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마을로 들어가는 도로가 물에 끊겼습니다. 마을에 갇힌 주민은 물이 빠지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의 못 나가죠, 뭐. 뭐 나가면 산으로나 나가야 되는데 그래도 뭐 집에 누군가 한 명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 속에 버스가 잠겨 있습니다. 오늘 새벽 이 마을을 지나가던 시내버스가 물에 잠겨 시동이 꺼진 겁니다. 소방구조대가 보트를 타고 진입해 승객 4명과 운전기사를 구조했습니다. 군남댐이 있는 연천군도 비닐하우스 여러 동이 물에 휩쓸려 내려갔습니다. 어제 저녁 취재진이 중계 연결을 했던 나무평상은 밤사이 무너졌습니다. 주민들은 초등학교 등에 마련된 대피소에서 불안한 밤을 보냈습니다.
무서워서 밤에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나왔어요. 여기 지금 딴 데 남의 집 가서 자고 여기 온 거예요.
임진강과 북한강 인근 군부대 수십 곳 장병들도 피해 방지 차원에서 부대를 떠나 대피했습니다. 임진강 필승교의 수위는 어젯밤 가장 높은 13m를 기록했다가 오늘 오후 비가 그치면서 오후 7시 기준 8m대로 낮아졌습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네, 경기 남부도 보겠습니다. 오늘 새벽 100mm 안팎의 비가 내리면서 피해 소식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용인의 한 골프장에선 산사태가 일어나서 두 명이 파묻혔다가 구조됐습니다. 화성에선 주택가 옹벽이 무너지면서 주민들이 대피했습니다. 홍지웅 기자입니다.
흙더미에 다리가 끼인 골프장 직원이 구조를 기다립니다. 소방관들이 삽으로 흙을 파냅니다. 오늘 오전 9시쯤 경기 용인시의 한 골프장에서 산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산사태가 덮친 건물 앞에 나와 있습니다. 건물 뒤편의 벽을 흙더미가 뚫고 들어왔고 입구 주변에는 매몰된 직원을 구하기 위해 흙을 파는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뒤편에는 흙더미가 떨어져 나간 절벽이 훤히 보입니다.
건물 안에서 일을 하던 직원 10명 중 2명이 흙더미에 파묻혔다가 1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소방당국은 밤새 내린 비로 산이 씻겨 내려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엔 경기 안양시 안양천에서 8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타살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집중호우로 갑작스럽게 불어난 물에 휩쓸렸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경기 화성시 양간면에서는 경사면에 옹벽이 내려앉아 주민 11명이 대피했습니다. JTBC 홍지웅입니다.
네, 이번엔 한강 홍수통제소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홍수주의보가 내려진 한강과 임진강 상황을 알아보죠. 박병현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박병현 기자, 일단 오늘 낮에는 서울에 비가 많이 안 왔는데 9년 만에 한강에 홍수주의보가 내려졌다는 건 며칠 동안 쌓인 게 있어서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낮에 비가 많이 오진 않았지만 이 지난 3, 4일 동안 많은 비가 내렸기 때문에 영향을 받은 겁니다. 이 한강 물줄기는 이 북한강과 남한강의 영향을 받습니다. 먼저 북한강입니다. 이 북한강의 물높이를 조절하는 핵심 댐이 소양강 댐입니다. 이 소양강 댐의 물높이는 192m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홍수를 조절할 수 있는 최대 물높이가 198m입니다. 이 지금 보이는 화면이 소양강 댐의 현재 모습입니다. 소양강댐은 현재 약 2,700톤 정도의 물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남이섬이 잠긴 것도 이 소양강댐 영향입니까?
그렇습니다. 최근 내려진 강한 비에 더해 이 소양강댐에서 흘러나온 물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강의 물높이가 급격히 높아져서 이 남이섬이 잠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 남한강이나 다른 강은 한강 수위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예, 북한강에 소양강 댐이 있으면 남한강에는 충주댐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는 화면이 충주댐의 현재 모습입니다. 이 충주댐의 물높이는 계속 낮아지고는 있지만 이 제한 수위를 넘어선 139m입니다. 이 충주댐도 이 초당 3,900톤의 물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강, 남한강에서 흘러나온 물은 팔당댐에 닿게 되는데 지금 팔당댐은 초당 15,000톤이 넘는 물을 한강에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 비가 많이 안 와도 강원도와 충청 지역에 내린 비가 수도권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상황에서 비만 더 이상 오지 않으면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이 기상청 화면을 보시면 내일 호우 예비특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충청도 일대와 강원도 남부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충청권의 비는 남한강의 물높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한강 수위를 계속해서 점검을 해야 하는 겁니다.
네, 임진강 물줄기는 어떤가요? 경기도 연천하고 파주 지역은 괜찮겠습니까?
네, 그것도 먼저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는 화면이 경기도 연천군의 필승교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수위가 8.2m 정도인데 물론 어제보다는 낮아진 수치지만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이 필승교를 지난 물은 경기도 파주시의 비룡대교로 향합니다. 비룡대교의 현재 수위가 11.3m입니다. 여전히 경보 기준인 11.5m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강과 임진강 모두 지금 안전한 상황이 아니란 거죠?
그렇습니다. 이곳 통제소 관계자도 여전히 비상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댐의 물높이가 모두 안정을 찾을 때까지는 이 물가나 댐 근처에 가급적 머물지 말아달라고 당부도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한강 홍수 통제소에서 박병현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3시 반쯤 경기도 연천군 군남댐을 찾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측에서 황강댐 방류 사실을 미리 알려주면 큰 도움이 될 텐데 아쉽게도 안 되는 상황이라면서 기상정보 등으로 잘 판단해서 수위를 조절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북한이 통보 없이 황강댐을 방류한 데 대해서 남북 합의 위반과 속 좁은 행동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가 북한이 이렇게 무단으로 방류하는 걸 막을 순 없는 건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엔 충청 지역입니다. 359mm의 폭우가 내린 제천 봄양읍의 마을들은 나흘이 지난 지금도 고통 속에 잠겨 있습니다. 보금자리는 처참하게 부서졌고 논밭과 도로는 폐허가 됐습니다. 황혜린 기자입니다.
충북 제천 봉양읍에 구곡리로 들어서는 길 곳곳이 뜯겨져 나갔습니다. 갑작스런 물난리에 한 농민은 한숨을 토해냅니다.
저도 이거 지금 시퍼렇게 보이죠?
네.
이거 다 못 써, 이거.
아, 이걸 못 써?
네.
이, 원래 여기 다 벼예요?
아니, 다 벼지. 이게 다 벼지. 다 농이에요, 이게.
간신히 고추는 살아남았다면서도 슬픔을 감추지 못합니다.
아이고, 죽겠습니다, 진짜. 하늘도 무심하고.
옆 동네인 마곡리 사정도 마찬가지. 잘 곳을 잃은 주민들이 모여 회관에서 잠을 청합니다.
3분 사이로 상사가 그 갈래길이 뭐 상사 막 캐고 나가지고 밀어놨습니다.
살던 집터엔 돌덩이만 가득하고 그나마 남은 집 반쪽은 많이 휑한 채 아슬한 모습입니다.
7시, 8시 때 이게 나간 거지. 집이 다 쓸리나.
일요일 밤 8시. 연방리의 한 주택은 흙에 무너질 뻔했습니다.
제 눈높이까지 흙이 쌓여있는 이곳은 원래 보일러실이었습니다. 이렇게 벽이 쓰러진 것도 보이고 문이 찌그러져 있는 상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등 뒤에 있는 이 나무가 언제든지 무너져 주택을 덮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비가 끝이 부면 걱정할 것도 없어요. 비가 계속 온다니까 또 바람도 분다니까 이게 넘어지면 2차 피해가 또 오니까.
JTBC 홍예린입니다.
또 강풍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태안에선 배가 뒤집히고 떠내려가는가 하면 강한 바람에 너울성 파도가 치면서 집과 야영장이 물에 잠겼습니다. 윤주열 기자입니다.
바람 소리가 다른 모든 소리를 삼키듯 어민들의 생계를 삼켜버렸습니다. 바다에도 땅에도 배가 뒤집혀 있습니다. 배들끼리 뒤엉키고 부딪혀서 부서지고 구멍이 났습니다. 사오르는 물을 퍼내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이제 곧 그먹이가 끝나 꽃게잡이를 나가려고 준비했던 배들입니다.
피해는 한 10척씩은 돼야죠. 그래서 큰 배가 이 가해를 밀려가지고 지금 빵꾸나가지고 그게 그 문제예요. 큰 배가.
바람은 너울성 파도를 만들었습니다. 파도가 마을을 덮치면서 쓰레기도 밀려왔습니다.
집이 널러가는 줄 알았어요. 그전에 태풍이 와서 이렇게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물이 바람이 부르니까 물이 밀려들으면서
텐트가 금방이라도 날아갈 듯합니다. 나무도 바람 방향을 따라 옆으로 휘어버립니다. 캠핑장 안으로는 계속 바닷물이 밀려듭니다.
이 물 들어오는 게 당황해서 처음 겪어보니까 제 정신없이 도망가느라고 애기들 소리 지르고 짐 챙기라.
오늘 충남 태안 안도에는 한때 초속 29.4m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큰 나무들이 쓰러질 정도의 강한 바람입니다. 태안에서만 배 25척이 피해를 입었고 인근 마을과 야영장이 파도가 밀려와 물에 잠겼습니다. 군산 장자도 선착장에선 강풍으로 인한 높은 파도가 차량들을 덮치면서 주차된 차량 7대가 밀려서 서로 엉켜버렸고 한 대는 아예 바다에 빠졌습니다. 또 오전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지면서 도심에서도 가로수가 넘어지고 건물 외벽이 뜯겨 나가는 등의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비 피해와 관련한 시청자 여러분들의 영상 제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재우 기자와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정 기자, 어떤 제보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네, 먼저 경기도 남양주에서 한 시청자가 보내주신 영상입니다. 영상을 보면 특이한 모양의 건물과 배가 통째로 떠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박돼 있던 수상스키장이 북한강을 따라 떠내려온 건데요. 근처에 다른 배들이 수상스키장을 고정시키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취재해보니 수상스키장은 10km 넘게 떠내려온 뒤에 한 공원에 지금 멈춰서 있다고 합니다. 당시 상황을 직접 들어보시죠.
예.
창문에서 보다가 놀래가지고 찍은 거였어요. 그 보트들이 도와주시려고 네. 막 처음에 네다섯 대만 시작했다가 근데 막 나중에 막 10대 가까이 막 되도록 와가지고 막 협력하고 막 도와주시더라고요.
네, 이곳은 군남댐인데요. 시청자 강우석 씨가 보내주신 제보 영상입니다. 크게 내린 비로 댐의 수위가 상당히 높아진 모습이 보입니다. 근처의 유리도 다 깨져 있습니다.
예, 긴박한 상황이었겠군요. 도로가 물에 잠기는 영상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영상은 경기도 광주에서 시청자 최경숙 씨가 보내주신 영상입니다. 승용차가 물에 잠긴 채로 운전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침에 아이 등교를 위해 운전하다가 벌어진 일이어서 특히 더 위험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갑자기 막 토사랑 같이 막 산 쪽에서 내려오니까 갑자기 그렇게 물이 차니까 우리 지나갈 수 있어요? 괜찮아요? 지나가도 될까요?
예. 아이를 등교하다가 저런 상황이면 더 놀랐을 것 같습니다. 네. 서울 지역의 제보도 있습니까?
예, 지금 영상에 나오고 있을 텐데요. 국회의사당이 보이는데요. 이곳은 여의도 올림픽대로입니다. 시청자 김석 씨가 보내주신 영상입니다. 도로 중간에 흙탕물이 차올라 끊겨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이곳은 어젯밤 양재천인데요. 물살이 아주 거셉니다. 밤사이에도 강물이 크게 불어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른 제보 영상도 이어서 볼까요?
예. 경기도 분당에서 차두현 씨가 보내주신 영상입니다. 탄천 주변의 공원 모습인데요. 보도블럭이 다 깨져 있고 맨홀 뚜껑도 바닥에 나뒹굴고 있습니다.
예.
떠내려온 자전거가 나무와 뒤엉킨 모습도 보입니다. 많은 비가 온 직후인 아침으로 시간을 좀 돌려보면요.
끝에 여기가 턱걸이 하는 데인데 턱걸이가 거의 물에 많이 잠겼네요.
이처럼 보내주신 제보 영상은 뉴스 보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거나 JTBC 제보, 이메일, 전화를 통해서도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네. 촬영하실 때는 정말 안전에도 유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정재우 기자였습니다. 북한에도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주요 강과 저수지엔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홍수 경보를 내렸습니다. 특히 평양을 관통하는 대동강 하류에도 경보가 내려져서 북한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유정화 기자입니다.
버스와 자동차 바퀴가 물에 잠긴 채 도로 위를 지나갑니다. 강물은 다리 바로 아래까지 들어찼고 댐에서 물이 쏟아집니다. 조선중앙방송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북한 주요 강과 저수지에 큰물 중급 경보, 즉 홍수 경보가 내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장마 전선이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오늘 아침 호우 경보는 해제됐지만 누적된 비로 홍수 위험이 커졌다는 겁니다. 평양 근처 대동강 하류, 대규모 수력발전소가 있는 금야호와 쌀 산지가 있는 황해도의 예성호도 포함됐습니다. 지난 7월 하순부터 대부분의 지역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도로와 철길이 파괴되고 농경지가 침수됐다고 했습니다.
한일평균 강수량이 거의 맞물리 비가 내린 것으로 됩니다.
코로나19 대책도 소홀히 챙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당 중앙위원회 정무국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사태로 봉쇄된 개성에 식량과 생활비를 특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힘겹게 피해 복구를 시작한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복구 작업은 더 힘겹습니다. 거리 두기를 해야 하고 온몸에 땀에 젖을 정도로 더워도 마스크를 벗을 수가 없습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폭우가 휩쓸고 간 경기 안성시입니다. 마스크를 낀 채 복구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배식을 기다릴 땐 줄을 서서 발열 체크와 손 소독을 했습니다. 식사를 할 때도 서로 마주보지 않은 상태에서 했습니다. 30도를 넘나드는 온도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쓰고 작업하다 보니 땀이 맺힙니다.
아무래도 답답하고요. 두 배 정도 더 힘든 것 같아요.
안성시는 복구 인력이 여러 지역에서 모인 만큼 발열 체크와 마스크 착용에 신경을 썼습니다. 이색 마스크를 착용한 자원봉사자도 보입니다.
와서 일을 해야 되니까 숨을 찰 것 같아서 이렇게 망사 마스크가 있어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려고 망사 마스크를 챙겨왔어요.
저수지 둑이 무너진 이천의 한 마을입니다. 복구 작업에 참여한 사람들은 땀과 비에 젖었습니다. 마스크 한정으로 괜찮으세요?
한정으로 조금 힘들긴 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계속 일하다 보니까 뭐 벗겨낄 겨를도 없이 그냥.
경기도 연천과 파주 주민 대피소에서는 대피한 주민들에게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빗나간 기상청의 예보가 계속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기상청이 최근에 시작한 초단기 예보도 실제와는 반대 예측을 하기도 했습니다. 800억 원 가까이 들인 한국형 예보 모델도 제 몫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세현 기자입니다.
기상청의 초단기 예보 영상입니다. 지난 4일 밤 중부지역 상황인데 비구름대가 점점 사라집니다. 예보대로라면 비가 그쳐야 할 상황, 실제는 반대였습니다. 밤사이 강원 영서에는 시간당 40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초단기 예보는 기상청이 올 여름부터 시작한 대국민 서비스입니다. 비가 내리는 장소와 세기를 10분 단위로 보완해 해당 지역 시민의 실시간 대비를 돕는 겁니다. 그런데 예보가 오히려 혼란을 부추길 수도 있게 된 겁니다. 기상청은 780억 원을 들여 한국형 수치예보 모델 킴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기상청은 킴의 예보 정확도가 신뢰할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그동안 써온 영국산 모델을 함께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 장마철 집중호우 예측은 과거 영국 모델만 쓰던 때보다 정확도가 더 낮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이상기후 상황이라 어쩔 수 없었다는 해명보다 기상 예보 방식을 바꾸는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JTBC 김세현입니다.
네, 방금 보도한 날씨 박사 김세현 기상전문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기상청의 초단기 예보도 맞지 않는다 이렇게 방금 보도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짚고 가죠.
네, 기상청은 올 여름부터 초단기 예측,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기존 1시간 단위에서 10분 단위로 예측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얼마나 맞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이 이게 초단기 예보입니다. 이렇게 10분마다 정보를 반영해서 이렇게 예보가 되는데요. 오른쪽에 실제 레이더 관측과 비교해보면 좀 전에 있었던 비구름의 형태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또 많아지기도 하는데요. 다시 한번 비교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예보에선 보이지 않았던 이 비구름대들이 이제 관측에서는 이렇게 나타나고 더 강해지기도 합니다.
네. 실제로 보니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초단기 예보가 맞지 않으면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내일 예보는 더 틀리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연관성이 좀 있는 겁니까?
네, 초단기 예보가 좀 더 이제 맞추기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근데 예. 이렇게 초단기 예보가 이런 정보가 제공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그런 국민들에게 오는 정보가 좀 혼돈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 잠시만요. 초단기 예보가 더 맞추기가 어렵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왜냐면은 이제 슈퍼컴퓨터에서 계산하는 시간도 더 많이 들고 예. 초단기 예보가 좀 더 단기 예보보다, 그러니까 다음날 예보는 단기 예보라고 하는데요. 그 단기 예보보다는 초단기 예보의 성능이 좀 더 맞추기가 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아, 그러니까 바로 앞 상황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준비 작업이 빨리 이루어져야 돼서 맞추기 어렵다는 얘기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집중호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비가 내린 곳에 또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장마라고는 하지만 지금 너무 많이 내리는 건 아닙니까?
네, 아무래도 요즘에 기후변화 얘기를 많이 나오는데요. 그것 때문에 예. 기후변화로 우리나라 주변에 기온이 오르게 되면 이렇게 대기가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이 이렇게 많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비가 내릴 때 강하고 집중적으로 내릴 수 있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 집중호우가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
자,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오늘도 이렇게 전국 곳곳에 시간당 30mm 이상의 비가 많이 쏟아졌습니다. 오늘 오후 4시까지의 누적 강수량을 보면 이렇게 경기 남부를 중심으로 120mm 이상의 비가 내리기도 했는데요. 제가 이제 올해 장마철에 비가 얼마나 내렸는지도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중부지역엔 5일까지 612mm의 비가 쏟아졌고 이 양은 평년에 비해 무려 67%나 더 많은 양입니다. 그리고 강수일수는 27.1일이 나왔는데 이것도 평년에 비해 열흘 정도 긴 일수입니다.
네. 철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닷새, 엿새 정도 내린 비가 1년의 강수량의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고 하니까요. 상당히 많이 내린 것 같기는 합니다. 예. 내일 날씨는 어떻습니까?
네, 예상 일기도로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네, 보시면은 내일 서해상에서 이렇게 비구름대가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는 서해상에서 저기압이 다가오면서 더 많은 비가 강하게 내리겠는데요.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경기 남부 그리고 전북 지역에 많은 폭우가 내리겠습니다.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예비특보가 이제 내려져 있는데요.
예.
이렇게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부지역 장마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금요일쯤엔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호우는 어떻습니까? 장마 때문에 그런 겁니까? 어떤 겁니까?
중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장맛비로 볼 수가 있는데요.
예.
남부지역과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장마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장맛비로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호우지역이 표시는 돼 있지만 일부는 네. 장마전선의 영향, 그리고 일부는 다른 저기압의 영향,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저기압에 의한 비이긴 한데요.
예.
저기압과 전선에 의한 비이긴 하지만 굳이 비로 나누자면, 장맛비와 일반 비로 나누자면 남부와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장마 기간이 끝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반 비로 표현하는 것이 더 맞고
예.
중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마비로 표현하는 예.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쾌하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김세현 기상전문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앞으로 10년에 걸쳐서 의대생을 4천 명 더 뽑기로 한 데 반발해서 전국의 대형 병원 의사들이 내일 하루 진료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전공의 측이 오늘 막판 협의를 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의대 정원은 2022년 신입생부터 늘어납니다. 매년 최대 400명씩 10년간 4천여 명을 더 뽑겠다는 겁니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 산부인과 일반외과와 같은 필수 의료 분야에서 일할 의사가 매년 300명씩 더 나옵니다. 이 의사들은 10년간 지역에서 일해야 합니다. 수도권과 지역의 불균형을 줄여보자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의사단체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형병원에서 수련 중인 인턴 레지던트 의사들이 먼저 나섰습니다. 오늘도 복지부와 만났지만 내일 하루 진료를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복지부 차원에서 바뀐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4천 명이라는 추산이 정확히 어떤 근거를 가지고 나왔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가 필요할 것 같고
중환자실과 응급실, 분만실 등 필수 인력까지 예외가 없습니다. 전국 1만 6천 명의 전공의 중 80% 정도가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엄중 대처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엄중히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병원들은 대체 인력 등을 확보해 진료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응급실 등의 대기 시간은 길어질 수 있습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이 국회의원에 이어 이번엔 부동산 정책을 만드는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재산을 공개했습니다. 3명 가운데 1명은 집이 2채 이상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부동산 재산이 많은 걸로 따지면 현직 국토교통부 1차관과 직전에 기획재정부 2차관이 손가락 안에 꼽혔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경실련이 조사한 대상은 국토부와 기재부, 금융위, 한국은행과 산하기관의 1급 이상 고위공직자 107명입니다. 올 3월 재산 신고 기준 1인당 평균 재산은 20억 원이었습니다. 이 중 부동산 재산은 12억 원으로 국민 평균인 3억 원의 4배 수준입니다. 전체 조사 대상 가운데 36%가 집을 2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였습니다. 또 조사 대상자 중 셋 중 1명은 강남 4구에 집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맡고 있는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1주택자이지만 공장 지분이 있어 조사 대상 중 부동산 재산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박 차관 측은 공장 지분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고 서초구 아파트는 20년 가까이 살고 있는 곳이라고 밝혔습니다. 재산 신고 시점엔 기재부 2차관이었던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총 31억 원의 부동산을 신고해 3위에 올랐습니다. 구 실장은 개포동 아파트는 재건축에 들어가 분양권을 팔 수 없고 새를 준 분단 건물은 처분하려고 내놓은 상태이며 지금은 마포구 전셋집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부동산 재산 1위는 국토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출신의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었습니다.
재산을 많이 가지면서 이렇게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 가급적이면 정책 라인에서 배제시켜 주시라.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집을 여러 채 가졌거나 비싼 부동산을 가진 고위공직자가 관련 업무를 맡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JTBC 송재입니다.
네, 오늘 발표를 주도한 경실련의 부동산 건설기업 본부 김원동 본부장과 좀 더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예,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엔 고위 공직자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부동산 정책을 만드는 고위 공직자들인데요. 재산을 이렇게 조사하신 이유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저기 대통령께서 7월 초에
예.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청와대로 직접 호출을 하셔가지고 세제 대책과 공급 대책 등 이 주택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 좋은 정책을 빨리 발표를 해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7월 10일 날도 그 세제 대책이 나왔고 또 8월 4일 이틀 전에도 대책이 나왔는데 그 대책을 만든 분들이 기재부, 국토부, 금융위 이런 네. 쪽에 고위공직자입니다. 그분들 대책이 왜 이렇게 집값을 안정시키지 못할 이런 대책이 계속 나오는가. 사실 작년부터 우리가 쭉 체크를 해서 청와대 참모들 그리고 여야 국회의원들 그리고 서울의 구청장, 시의원 계속 이 주택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분들에 대한 재산을
예.
저희가 조사를 했고 오늘도 그 일환으로 이 주택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고위공직자의 재산을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 부동산 재산이 많은 것이 예. 정책을 만드는 데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지난 3년 동안
예.
집값이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아파트 값이 서울은 52%가 올랐고 집값은 34%가 올랐는데 국토부 김현미 장관께서 며칠 전에 여기 나오셔서도
예.
뭐라고 하셨냐면 감정원 통계에 가면 아파트는 14%고 이 집값은 11%다.
예.
우리하고 3배가 차이 납니다.
예.
우리가 말하는 것은 집이라는 걸 우리 보통 사람들이 사러 가면 부동산에 가서 묻게 되고 물으면 시세를 조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조사한 이 107명의 관료들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값 역시 지난 3년 동안
예.
52%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평균 6.8억이 올랐는데
예.
서울에 있는 모든 아파트가 다 50% 이상 올랐는데 어떻게 국토부에서 나온 자료는 14%인가 이런 통계를 가지고 정책을 설계한다고 예. 합니다. 정책은 사람이 만드는 것인데 그 이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집값 안정과는 거리가 먼 대책이 나올까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예.
확인하기 위해서
예.
저희가 조사를
이 부분은 짧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예. 뉴스룸에서 연결을 할 때요
예.
그때 당시에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재산을 조사를 하신 결과를 발표를 하셨고요.
예.
특히
예.
국토위 기재위에 다주택자인 국회의원들이 많다라고 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때 국회의장에게
예.
교체를 부탁한다고 하셨는데
예.
혹시 부탁을 하셨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예.
그 저희가 미래통합당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왜 부동산 대책을 제대로 냈던 걸 내놓지 않는가? 여당이나 정부가 제대로 못할 때는 야당이 제대로 된 정책을 제시하면서 정책 경쟁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야당의 그 재산을 분석했더니
예.
야당 의원은 여당 의원보다 재산이 두 배가 많습니다. 부동산이. 특히 부동산이 한 300억대에 가까이 되는 의원은 한 10여 년 동안 기재위와 국토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예.
입법을 했는데 그 입법이 대부분 다 부동산을 많이 가진 부동산 부자들을 위한 입법을 활동을 하셨고
예.
지금도 국토위에 계시고 그래서 국토위 국회의장께 우리가 교체를
답변은 받으셨습니까?
아직 못 받았습니다.
예. 당시에 여야 당 대표들한테도 서한을 보냈다고
예, 같이 보냈습니다. 예, 근데 하셨는데 같이 보냈는데 그 답변까지는 없이... 답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야당에서는 이런 주장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게 죄냐, 집값을 일부러 떨어뜨리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예.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뭐 틀린 얘기가 아니죠. 그런데 예. 집이 여러 채 가진 분이 고위 공직에 가서 또는 국회의원이 돼서 해당 법안을 만들고 그 정책을 수립하는 업무를 하면서 3년, 4년간 계속 집값이 폭등하게 만드는 법과 정책을 만든다면 예. 그런 분들은 배제를 해야, 교체를 하거나 배제를 해라.
예.
집이 여러 채 있는 사람이 일반인데 그분들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 채 가지고 집 없는 분들에게 집을 빌려주고 임대사업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고위공직자가
예.
임대사업을 하든지 국회의원이 임대사업을 하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 나가서 하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근데 해당 상임위에서 그런 법을 만든다거나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안 된다.
예.
그런 겁니다.
그제 나온 정부의 공급대책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 텐데요. 예. 공급대책 살펴보셨을 텐데.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공공이 참여해서
예.
재개발, 재건축까지 공공이 참여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공기업은 신도시를 만들어서 그 신도시에 값싼 주택을 공급해서 집값을 안정시키는 게 공기업의 역할이었는데
예.
그 역할을 지금 잘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 2008년, 2009년, 2010년에는 강남에도 30평 아파트를 3억에 분양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그 3억짜리 아파트 옆에다가 6억, 7억에 지금 공기업이 아파트를 분양하고 있고 과도한 폭리를 취하고 있어서 경실련이 분양원가 자료를 달라
예.
했더니 주지 않아서 지금 소송 중입니다. 공기업이 높은 가격으로 이렇게 집값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민간이 이 분양가를 낮출 리가 없죠.
예.
그런 공기업이 지금 이 신도시 개발을 넘어서 구도시에 들어가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까지 한다는데
예.
입주민들, 원주민들도 원치 않지만 저희도 이렇게 투명하지 못하고 이 폭리를 취하는 공기업이라면 이런 공기업이 들어가서 제대로 된 주택 공급이 될 리가 없다라고
예.
보기 때문에 이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고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책이다. 따라서 예. 이런 정책들을 만드는 분들을 대통령께서 좀 교체를 하시던가 뭐 하는 그런 조치를 저희가 바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실련의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김원동 본부장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권의 고위 관계자들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오늘은 또 청와대 고위직 가운데 유일하게 강남에 집을 두 채 가진 김조원 민정수석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김조원 민정수석은 지난달 말 서울 잠실 47평 아파트를 내놨습니다. 당시 김수석 집으로 보이는 매물의 인터넷상 호가는 22억 원. 그런데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들을 돌아보니 비슷한 매물의 호가는 19억 원에서 20억 원 사이였습니다. 김수석이 진짜 집을 팔 생각이 있었느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런 논란이 일자 김수석은 오늘 그 매매 의사조차 일단 접은 걸로 보입니다. 매매를 요청받았던 중개업소는 일찍 문을 닫은 가운데 주변 중개인들이 아침에 중개 전산망에서 해당 매물이 내려갔다고 전한 겁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매매 요청가는 남자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고가 매매 시도와 김수석 사이에 선을 그은 겁니다. 하지만 김수석은 지난달 노영민 비서실장의 매매 권고 때도 공개적으로 반발한 걸로 전해집니다. 자신이 집을 판다고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느냐는 취지로 주장했던 겁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다주택자들을 압박해 집값을 잡겠다는 부동산 정책 기조가 청와대에서부터 흔들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앞서 공공임대를 늘려 주택 수요를 맞추겠다는 대책에 대해서도 대상지로 떠오른 지역의 여당 중진 의원들이 공개 반발한 바 있습니다. JTBC 심수입니다.
네, 항구 전체가 흔적만 남기고 이렇게 사라졌습니다. 현지 시간 4일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서 있었던 대규모 폭발 전후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적어도 137명이 숨지고 약 5천 명이 다쳤습니다. 어쩌다가 폭발이 난 건지는 여전히 조사를 하고 있지만 창고의 문을 용접하다가 많은 양의 인화성 물질, 질산 암모늄이 폭발한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폭발이 일어난 베이루트 항구의 창고에는 대량의 인화물질이 쌓여 있었습니다. 약 2,750톤의 질산 암모늄인데 안전조치 없이 6년여간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질산 암모늄은 농업용 비료로도 쓰이는데 열을 가하면 쉽게 폭발해 폭탄도 만들 수 있습니다. 2004년 북한 신의주 용천역 폭발 사고를 키운 것도 질산 암모늄이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노동자들이 창고 문을 용접하던 과정에서 불이 붙었고 폭발의 세기가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20% 이상이라고 전했습니다. 대량의 질산 암모늄은 2013년 러시아 화물선이 싣고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다른 물질이 작용했을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Ammonium nitrate would have been a yellow cloud. What I'm suggesting is that there was multiple energetic materials in that warehouse.
위험천만한 물질이 도심 항구에 6년 넘게 방치됐다는 사실에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교수형의 처하자는 아랍어 해시태그는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무너져 내린 도시에 남겨진 시민들은 망연자실한 마음을 추스르지 못합니다. 신부는 가장 행복해야 할 결혼식이 공포의 순간으로 변한 게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There's no words to explain what happened. I was shocked. I was wondering what happened. Am I going to die? How I'm going to die?
폐허가 된 집을 떠나지 못하는 할머니는 피아노 선율로 슬픔을 달립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두 패거리로 나뉘어서 살벌하게 상대편을 노려보는 사람들입니다. 영화 속 장면이 아닙니다. 이권을 둘러싸고 경남 김해에서 집단 난투극을 벌인 중앙아시아 출신 고려인들이 경찰의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구석창 기자입니다.
줄줄이 모여드는 승용차들. 전조등에 비친 모습은 범죄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살벌합니다. 37명 대 26명. 건장한 체격의 남성들이 두 패거리로 나뉘어 대치 중입니다. 이들은 지난달 20일 밤 10시 10분쯤 김해 한 주차장에서 한 대 뒤엉켜 싸움을 벌였습니다. 다행히 경찰이 급히 나와 난투극은 2분 만에 중단됐습니다.
제 파이프 있었지, 골프 채 있었지, 나무방망이도 있었지. 완전 조폭사만은 그가 거의 비슷해.
대부분 달아났지만 키르기스스탄 국적 32살 A씨와 카자흐스탄 국적 29살 B씨는 중상을 입은 채 발견됐습니다.
집단 난투극이 벌어진 이곳은 인근의 김해시청 또 상가가 밀집한 도심 한복판입니다. 당시 현장을 목격하고 놀란 시민들의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조사 결과 패싸움 가담자들은 비자를 받아 체류 중인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출신 고려인이었습니다. 한 패거리는 수도권에, 다른 패거리는 부산 경남에서 조직을 이루어 활동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도박장과 당구장, 주점 등에 대한 보호비 상납 갈등이 불거져 맞붙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폭력법 위반 혐의로 패싸움을 벌인 23명을 구속하고 4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